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세공장이 데메드리오에게 간단하게 선동당한 그의 동업자들은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위협하는 바울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삽시간에 폭도로 변한 그들은 아테미 여신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아카디안 대로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아카디안 대로는 에베소 항구에서부터 아테미 신전을 거쳐 야외 연극장에 이르는 에베소의 중심을 가르는 중심 도로로서 그 대로 양옆에는 에베소 최고의 상점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또 원근 각처에서 아테미 신전을 찾는 참배객들과 야외 연극장 방문객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도로였기에 그 대로에는 항상 큰 인파가 붐볐습니다. 아테미 여신의 이름을 소리쳐 외치면서 그 인파 속으로 뛰어든 에베소의 은세공장이들은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불문곡직하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완력으로 붙잡아서 계속해서 아테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아카디안 대로의 인파를 뚫고 그 두 사람을 야외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에베소의 중심부인 아카디안 대로에서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 난리통에 아카디안 대로를 메우고 있던 인파도 덩달아 은세공장이 무리를 뒤쫓아서 야외 연극장 안으로 몰려갔습니다. 바울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야외 연극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자신도 그 폭도들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평소 친구 사이로 지내던 죄관들로부터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에베소의 서기장이 출동했다는 전가를 받고 자신의 뜻을 접었습니다. 본문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연극장으로 몰려간 에베소의 군중은 저마다 뭔가 소리를 질러 댔고 마침내는 분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말 분란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신케오는 통 속에 들어있는 물을 쏟아부을 때에 땅바닥에 부딪힌 물이 튀어오르거나 사방으로 흩어지는 혼란스러운 형국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군중이 야외 연극장으로 밀려들어서 저마다 큰 소리를 질러댔는데도 의견이 통일되거나 뭔가 일치된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땅에 부딪힌 물이 사방으로 튀거나 흩어져 버리듯이 연극장의 군중은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태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많은 수를 뜻하는 폴리스라고 했습니다. 연극장에 몰려든 군중은 자기 발로 연극장에 몰려가서 자기 입으로 소리를 질러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련한 군중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에서 처음 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자비로 그 혹독한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묶어두려고 했던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노예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향하여야 할 목적지는 오직 한 곳, 언약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자유를 만끽할 판이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12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지형과 정세를 살펴오게 했습니다.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길을 통과해서 어디에 정착하는지 미리 살펴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40일 만에 돌아온 12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그 앞에서 자신들은 스스로 메뚜기처럼 느꼈다고 말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선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원주민이 아무리 거인처럼 장대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들은 가벼운 먹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서로 상의한 보고 내용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열 정탐꾼들의 선동적인 보고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것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면 대체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유를 반드시 반납해야만 하는 혹독한 노예살이의 압제와 고통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가나안 진군을 주장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왜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지, 왜 가나안에 입성해야 하는지 그 까닭을 알지도 알려하지도 않는 미련한 군중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 참다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영영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죄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노회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구심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한 예수님께 자신이 직접 무죄를 선고하기보다는 자기 관저 앞에 운집해 있는 예루살렘 군중에게 판결을 또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월절이면 백성의 청원을 받아들여 죄수 한 명을 사면시키는 전례를 들어서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지 예루살렘 군중에게 부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을 받은 군중은 불의한 강도 바나바를 풀어주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주님의 이적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게 하심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신 주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인근 마을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소문을 듣고 열광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빠져서 불의한 강도는 살려주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왜 그곳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미련한 군중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성자 하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역사상 가장 미련한 군중이었습니다. 3400년 전 언약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며 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2000년 전 불의한 강도는 풀어주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예루살렘의 군중과 야외 연극장에서 소리를 질러대면서도 그 영문을 알지는 못했던 본문 속 에베소의 군중들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140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 예루살렘, 에베소라는 공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각각 다른 그 세 공간에 운집했던 군중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공간적, 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은 자기 존재와 언행의 의미와 까닭도 알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동일한 군중이었습니다. 그 군중 속에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남다른 경력을 지닌 엘리트들 왜 없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계수에 밝고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도력과 예술적 창작력을 지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한데 어우러져서 자기 존재와 언행의 의미와 까닭도 모르는 미련한 군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본문 3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우리말 알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이도의 1차적인 의미는 눈으로 보다입니다. 에베소의 연극장에 모여 소리를 질러댄 군중은 자신들이 왜 그곳에 모여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지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그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것은 알고 모름의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고 보지 못함의 시각적인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단 하나의 외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개의 눈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단면적인 평면이 아닙니다. 멀고 가까운 원근, 튀어나오고 들어간 요철, 높고 낮은 고저, 크고 작은 대소가 입체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낮과 밤으로 구분되고 시간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집니다. 또 가시적인 현실 세계가 있는가 하면 그 너머에 불가시적인 영원한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외눈만으로는 속에 감추어진 본질은 고사하고 겉으로 드러난 눈앞의 현상조차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들을 주신 까닭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 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말은 내게는 눈이 있다고 항상 눈을 단수형으로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눈들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두 눈들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 인간의 눈이 복수형인 눈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눈이 아니라 두 눈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 언약의 땅인 가나안의 관문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이 열 정탐꾼들의 선동에 빠져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되돌아가자고 했던 것은 현실에 사로잡힌 하나의 눈만을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과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은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두 개의 눈들을 달고 있었지만 실은 외눈박이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하고서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당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소리 질렀던 예루살렘의 군중도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완력으로 끌고 가는 불의한 은 세공장이들을 따라 야외 연극장으로 몰려가 소리소리 지르면서도 영문을 알지는 못했던 에베소의 군중도 모두 하나님과 진실을 보려하지는 않는 외눈박이들이었음은 매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새벽 빛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을 얼어붙은 동토에서도 대지를 뚫고 움틀 새싹을 쳐다보는 또 하나의 눈을 상대방의 웃음 속에 가려진 슬픈 눈물을 읽는 또 하나의 눈을 정의의 구호 속에 감추어진 거짓을 분별하는 또 하나의 눈을 군중의 함성 속에 파묻힌 진실을 헤아리는 또 하나의 눈을 없음 속에서 있음을 보고 보이는 있음 너머의 보이지 않는 영원을 직시하는 또 하나의 눈을 하늘에서 땅을 보고 땅에서 하늘을 꿰뚫어 보는 또 하나의 눈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또 하나의 눈을 지니고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눈들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존재와 자기 인생마저 상실한 채 누군가의 선동에 좌지우지당하는 미련한 군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군중은 선동의 억압과 굴레에 갇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두 눈들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를 진리 안에서 건져 올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깨어있는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두 눈들을 뜨고서도 외눈박이가 되어서 세상의 선동에 휩쓸려 남 따라 사느라 자기 존재와 자기 인생마저 상실한 미련한 군중입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집회 강사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은 은혜를 새겨주었던 김명봉 목사님은 오늘날 현대인은 하루 6천 건의 광고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TV, 신문, SNS, 도로, 지하철, 버스, 전신주 등 온 천지가 광고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광고가 신제품을 알리는 홍보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광고가 홍보 차원을 넘어 세상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은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굴레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공중파 TV의 술 광고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마치 술을 마셔야 멋져 보이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 가족들의 인생이 술 때문에 파탄났고 지금도 파탄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릇되어도 한참 그릇된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를 뿌리 뽑는데 그리스도인들부터 앞장서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가려 하지 않으면 오늘 이 땅의 젊은이들 가운데에 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이 내일 술 때문에 망가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중파 TV의 술 광고는 간접 살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부업체 광고가 많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우리나라 대부업체의 연 최고 이자율은 39%였다가 작년에 인하되어 34.9%입니다. 10만 원을 빌리면 매년 최고 34,900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상인에게도 10만 원으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모든 경비를 다 제한 뒤에 3만 4천 9백 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 34.9%의 이자라면 그것은 여전히 고리대금입니다. 그런데도 대부업체들은 이제는 주부들과 청년들에게 마저 마치 공돈을 줄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대출을 받으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연맹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부업체 시장의 42.2%를 일본 자본이 점령했습니다. 2012년 12월 말에는 일본 자본 점유율이 35.6%였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시장 점유율이 7%나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통계가 나오면 일본 자본의 대부업체 시장 점유율은 42.2%보다 훨씬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일본 자본이 우리 주부와 청년을 망라해서 온 국민에게 고리대금을 쓰라고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지금보다 더 인하하고 TV 광고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유럽에서는 신혼부부가 30년 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것이 꿈입니다. 수십 년에서부터 100년, 200년 된 아파트가 대부분인 그곳에서 30년 된 아파트는 대단히 새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은 멀쩡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을 해서라도 신축 아파트에서 살아라고 선동합니다. 정부도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건축 가능 아파트는 준공 이후에 30년이 지난 아파트입니다. 예전에는 20년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2009년에 그 기간을 40년으로 늘렸다가 올해 다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30년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안전상 위험 요소가 없어도 단지 신축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깨부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해마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 언급한 세 가지 사례는 매일 우리를 선동하고 있는 6천 건의 광고에 비하면 불과 0.05%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살고 있는 저보다 연상의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부인도 잘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TV 홈쇼핑으로 어찌나 충동 구매를 하는지 집에 테이프도 뜯지 않은 박스들이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70년을 살고서도 TV 홈쇼핑의 선동에 맥없이 무너져 내린다면 과연 앞으로 자기 인생을 후회 없이 바르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마무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광고의 선동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선동이 도를 넘어선 것도 이미 오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들로 살지 않으면 두 눈들을 지니고서도 외눈박이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무차별적인 선동의 억압과 굴레 속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지켜가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존재와 인생의 이유도 의미도 알지 못하는 성경 속 미련한 군중으로 자신의 삶을 허망하게 헛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9편 8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말 단수형 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원전에는 복수형인 에나임, 눈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눈들을 밝게 해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육적 시력을 밝게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외눈박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위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신으로 거인 골리앗과 맞서 단 한 개의 돌을 물매로 던져 그를 제압했습니다. 한눈으로는 거인 골리앗을 거대한 표적으로 직시하면서 또 한눈으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대라고 해서 왜 세상의 선동이 없었겠습니까? 유사 이래 죄성을 지닌 인간 세상 속에는 항상 형태만 다를 뿐 인간을 충동질하는 선동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 눈들을 지니고 살았기에 세상의 선동에 휩쓸린 군중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의 인생을 구현하는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두 눈들을 지니고 이 세상 온갖 선동의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눈은 오래전부터 녹내장, 안구 건조증, 초점의 자동 조절 기능 약화에 시달려 왔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갑자기 백내장 증세도 겹쳤습니다. 다초점 렌즈의 안경을 착용해도 초점이 자동으로 조절되지 않아서 평소에 멀리 보는 안경, 컴퓨터 작업용 안경, 설교할 때 보는 안경, 책을 읽을 때에 보는 안경, 이렇게 네 개의 안경을 사용하면서 세 종류의 안약을 매일 점안하고 두 알의 약을 복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안경을 착용해도 이 강단에 섰을 때 교우님들의 얼굴과 원고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의 일입니다. 이제는 컴퓨터 화면을 조금만 계속해서 들여다보아도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설교 준비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마주 대할 때 초점이 자동으로 조절되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눈의 기능은 더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소망은 제 시력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제 영적 시력만은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적 시력의 저하와 반비례해서 영적 시력은 날마다 더욱 향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들을 굳게 지키고 한 눈으로는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 눈은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갖 선동과 억압과 굴레에 갇혀 자신을 상실한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깨어있는 자유인으로 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눈들을 밝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두 눈들을 지닌 외눈박이가 아니라 설령 육적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해도 영적인 두 눈들을 지닌 영적 개안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날마다 영적 시력을 강화해가는 두 눈들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선동과 불안과 절망의 굴레와 억압 속에 빠져있는 세상의 군중을 건져내는 깨어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두 눈들을 주셨건만 나는 그동안 어리석게도 외눈박이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와 인생의 이유와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온갖 선동의 억압과 굴레에 갇힌 미련한 군중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삶을 어이없이 헛날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미 영으로 내 속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품고 계심을 이 시간에 또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육적 시력은 쇠퇴해도 우리의 영적 시력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날로 더욱 빛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두 눈들을 지니고 한 눈으로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또 한 눈은 주님께 고정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온갖 선동과 절망과 불안의 억압과 굴레에 갇혀 있는 군중을 구해내는 깨어있는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